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그리고 28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족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28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저는 며칠 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 앞에서 동네 분들끼리 주차 문제로 다툼이 생겨서 말다툼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분이 말다툼 끝에 막가는 인생이구만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을 막가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분 중 어느 쪽이 막가는 인생인지는 잘 모르지만 막간다고 하는 것은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나만 편안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만 편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입니다. 배가 침몰하면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나 하나 망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막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옛날에 한 지혜로운 광대가 있었습니다. 궁중에서 왕을 즐겁게 하고 때로 왕이 잘못했을 때에 풍자적인 놀이로 왕의 잘못을 깨우치게 했던 광대가 왕 앞에서 한판 왕을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영화에 왕의 남자를 보신 분은 그 뉘앙스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광대의 바보 같은 익사를 보고 임금님께서 당신의 지팡이를 건네주면서 너보다 더 멍청한 사람을 만나면 이 지팡이를 주라고 하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 임종이 가까운 임금님께서 이제 유언을 하면서 이제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난다라고 말하자 광대가 앞으로 나서며 폐하께서는 다른 나라를 방문하실 때 꼭 사신을 보내서 준비하도록 하셨는데 이번 여행도 충분히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왕은 준비를 못했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광대는 자기보다 더 멍청한 사람을 만나면 주라고 했던 그 지팡이를 임금님께 건네주면서 폐하, 나보다 더 멍청한 사람을 이제야 발견했습니다. 이 지팡이를 받으시지요 하면서 받았던 지팡이를 왕에게 다시 건네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왕은 자기가 주었던 지팡이를 도로 받게 된 멍청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좋지 못한 모델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겠다는 그런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바른 것인지 바른 모델을 만났을 때에만이 비로소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바른 왕으로 귀감이 되고 그리고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왕이 있다면 어떤 왕이 있겠습니까? 그 지혜로운 왕 한 사람을 오늘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뒤에 부분을 생략하고 읽었습니다만은 15절까지 읽고 28절을 읽었습니다. 16절부터는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는 한 아이를 놓고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서로 말하기를 두 여자가 한 집에 살던 어느 날 한 여자가 아들을 해산한 후 3일 만에 다른 여자가 해산해서 아들을 각자 낳았는데 밤에 한 아이가 깔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본 사람이 없고 자기 아들을 죽인 여자가 다른 아이를 가져다가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들을 돌려주지 않으므로 이 억울한 사정을 듣고 아들을 찾아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함에 있어서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재판에서 유감 없이 이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사건은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발달되었다고 한다면 머리카락 조금만 가지고도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유전자 감식법 같은 그런 과학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풀기 어려운 사건이었고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일정의 시험대 위에 놓이게 된 셈이 되었습니다. 즉 왕이 휘하의 재판관들에 의해 해결하지 못한 이 사건을 솔로몬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고 신정국가의 지도력에 크나큰 타격을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죽은 아이나 산 아이는 이제 말이 없습니다. 두 여자 중에 거짓을 꾸며낸 자가 그 거짓을 자백하든지 아니면 솔로몬이 이 문제의 진위를 가려내든지 오직 선택은 이 둘뿐이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두 여자 중 한 여자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 사회는 하나의 옳은 답만이 있어야 할 곳에 답이 두 개로 나타나서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자기 목적을 이루는 쪽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기도 합니다. 타인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갓 낳은 어린아이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생사를 넘나듭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엉뚱한 사람에 의해서 정당한 삶의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이 문제를 법으로 처리하려고만 합니다. 말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무슨 대화가 필요하냐고 합니다. 법이요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법 역시 바른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짜 아이의 엄마가 우기는 바람에 진짜 아이의 엄마는 아들을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그 아이를 가짜 엄마에게 넘겨주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28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다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심리하여서 판결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아이를 살리고 진짜 엄마를 가려내었습니다. 지식은 배움을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지식을 멸시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모든 어머니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모성애를 자극하여서 범인을 가려냅니다. 두 여인의 말을 다 들은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라 하여서 산 아이를 칼로 반으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26절 말씀에 그 산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소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엄마는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합니다. 왕은 당장에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구분하고 반으로 자르려고 하던 그 일을 즉시 중단하고 진짜 엄마에게 아이를 건네줍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절망과 슬픔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이루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루지 못할 행복이라면 가짜 아이 엄마처럼 말합니다. 내 것도 말고 네 것도 말고 나누게 하라. 그는 가짜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든 말든 다른 사람이야 고통과 좌절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든 말든 다른 사람의 희생 위에 자신의 목적을 이루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가짜입니다. 서로 함께 사는 상생이 아니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며 공멸을 자처합니다. 오늘날에도 인간의 합리적인 노력이나 세상 법을 다 동원한다 하여도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지혜만 구하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꾸 문제를 일으키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지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얻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먼저 드리고 구했습니다. 왜 일천번제를 드렸을까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물로서의 동물을 제단 위에서 제단의 거룩한 불로 태워서 희생제물 전부가 연기로 하늘에 올라감으로써 예배자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 바쳐짐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구약의 제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사는 전부 하나님께 드려지는 데 있습니다.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수컷에 온종한 것만 드려졌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어서 그 제단 곁에서 그 제물을 잡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립니다. 가죽을 벗기고 몇 부분으로 잘라서 나눕니다. 이렇게 해서 희생 제물의 내장과 발은 물로 씻어 머리와 지방과 함께 전부가 제단 위에서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의미는 내 의지를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마음과 제사로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가장 최고의 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워져야만 합니다. 1천 마리의 많은 짐승을 잡은 제사를 받으시고야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할 것 없지 않습니까? 1천 마리면 작은 것도 아닌데 그냥 한 마리만 바쳐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간다고 역으로 생각해서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는 법입니다. 양과 질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양이 없는 질은 없는 것과 같은 것이며 질이 없는 양은 쭉정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을 향한 사랑을 보았고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번제를 통하여 그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일천 마리의 제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무언가 보여주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 그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배 후에 사랑한다는 증거로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가족에게, 옆 사람과 한번 이벤트를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배 끝날 때까지 한 가지씩 생각하셨다가 각자 2부 순서를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제사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물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너무 하고 싶은 것, 받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에 어쩔 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6절 가운데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은혜를 베푸셨고 은혜를 항상 주사 아들을 주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실컷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칭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한 일은 하나도 없고 겸손하게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 덕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따지고 보면, 생각해 보면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수난을 겪었습니까? 다 다윗이 그래도 잘한 것 아니겠어요? 또 솔로몬이 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겸손하게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겸손한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은 늘 사고의 관점이 타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향한 시각이 지혜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자기 회사 홍보를 하는데 쓰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고객은 무조건 옳다. 고객 감동. 하이마트로 가요. 장사가 잘 되는 매장에 가보면 판매원의 눈빛이 다르다고 해서 최근에 아이들과 함께 동대문 쇼핑센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북적대는 한 점포에 서서 판매원의 눈동자가 어디로 가는지 보았습니다. 손님의 피로를 빨리 알아차리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씁니다. 그리고 딱 맞는 것을 골라 손님에게 권합니다. 손님은 기분 좋게 원하는 물건을 사가지고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안 나가는 매장 직원의 눈동자는 흐리멍텅합니다. 손님이 와도 본둥만둥합니다. 잘나가는 기업은 궁극적인 목표가 이윤 창출이기는 하지만 그 시선이 소비자에게 모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 정신이 큰 기업을 이루어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윤의 많은 부분을 사회에 되돌려줍니다. 세상 기업들도 자기 욕심만 채우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객이 되고 또 인정하는 대기업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잘 훈련된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상대방의 기쁨, 슬픔, 우울함 그리고 흥분 같은 느낌을 잘 알아차리고 공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냥 좋은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표정이나 몸짓, 목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원초적 감각으로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온갖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걸어서 센스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영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신앙 좋다고도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타인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겸손함과 시선을 가질 때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내 힘으로 오늘을 산다고 하지 말고 모두가 주위 분들의 은혜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의 것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진정으로 당신 덕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실천할 줄 아는 자의 것인 것입니다. 오늘 명판결을 내린 두 여자의 재판에서도 솔로몬은 진짜 어머니의 불타는 마음을 밖으로 끄집어내어 진실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짜 어머니의 거짓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였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다가가서 타인의 깊은 중심을 읽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백성을 바라보고 그것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도와주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기에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각 개인의 문제로부터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태워서 번제로 나아가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의지를 버리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빼앗긴 한 여인의 심정으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진짜 어머니의 심정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